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1월 2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네. 2022년 저 예. 처음 들어왔어요. 방송에.
그렇죠. 새해 키워드 소개해 주시고 예. 한동안 잠잠하셨잖아요.
아 그러네. 그건 있었네. 한동안 잠깐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 저기 예. 김지아 기자랑 최현수 예. 기자 소개하니까 저희 둘이 잘린 줄 아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건재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에 뭐 팔순잔치 할 때까지.
맞아요. 김용 기자 팔순잔치에 네. 오시겠다고.
그리 멀지 않았어요.
예, 네. 예. 네.
아무튼, 아유, 그 댓글 너무 감동이어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가 올려놨었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방송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영 기자님한테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네.
제가 키워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할 건데 그 키워드의 공통점을 좀 찾아주세요.
네.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오멸 감독의 4.3 사건을 다룬 영화죠. 지슬 끝나지 않은 세월 2.
지슬.
네. 두 번째는 장혜영 현 의원이고 전 감독이었던 장혜영 감독의 영화죠. 중증발달 장애인 동생과의 시설박 생존 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여기까지는 영화인데.
네, 영화죠. 네. 세 번째는요. 가수 김예림 아시죠? 림킴으로 돌아와서 저희 토크 콘서트에도 나와주셨는데 림킴으로 돌아온 새 EP 앨범.
넓어지네요.
네. 그리고 아 너무 뻔한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같긴
아니,
하지만.
아니에요. 예, 맞아. 말씀해 네, 주세요.
네 번째는 백세희 작가님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굉장한 베스트셀러.
유명한 책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미혜 작가님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
완전 히트작.
예, 예. 요 다섯 개의 공통점 뭘까요?
성공했다?
대박. 뭐 이런 느낌인가?
대박.
그렇죠. 예. 네. 맞는데요. 이 프로젝트들이 다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일단 어떻게 이 비용을 조달했을까? 그런 질문이신
느낌이죠.
거죠.
네.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잖아요.
네. 아니. 근데 오늘 네. 이분 오시니까 당연히 텀블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통점은 바로 텀블벅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작품들인데요. 이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길 바랬던 팬들이 정말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서 창작자를 밀어줬고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이죠. 네. 텀블벅 어떤 플랫폼인가요?
텀블벅은 제가 좀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시도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이런 미션을 갖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듣동나도 사실 텀블벅의 고객이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또 성황리에 끝났던 겟베러 굿즈를 포함해서 또 저 오기 전에 또 크라우드 펀딩 하셨던 것도 제가 찾아봤답니다.
네. 특히 이제 펀딩을 진행을 해야 할 때 텀블벅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가 플랫폼 수수료가 5%거든요. 이게 업계에서도 제일 낮은 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텀블벅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저희처럼 창작자가 더 도드라지는 그런 프로젝트랑 결이 잘 맞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텀블벅 찾아보면 뭐 사회운동이나 캠페인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꼭 펀딩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들어가서 요새 어떤 프로젝트들 하나 찾아보기도 하는데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듣동러분들도 텀블벅에서 후원을 해봤다거나 또 프로젝트를 직접 올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다른 사이드에서 요즘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민 인데
네.
과연 이 콘텐츠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
괴롭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답도 구하고자 오늘 텀블벅의 고위직을 모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과는 한 4년 전에 친분을 맺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업무적으로? 네,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주. 그래서 오랜만에 뵈서 오늘 방송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텀블벅에서 현재 커뮤니케이션 유닛 리드를 맡고 계신 김괜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듣동라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쁜 텀블벅의 김괜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기쁜 거 맞으시죠?
너무 기뻐요. 기쁨을 최대한 방송 가능한 수준에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은 웃고 계시다는
네,
거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텀블벅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저는 텀블벅에 지금 횟수로 뭐 7년째 일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좀 좀 오래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멤버고요.
네.
처음에는 브랜드나 콘텐츠 이런 쪽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점점 회사가 워낙 크게 성장하면서 운영 쪽 일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운영 쪽 일이랑 콘텐츠 일을 좀 병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지을지 몰라가지고
네.
커뮤니케이션 유닛 이렇게 설명 안 해드리면 뭔지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라는 게 뭐죠?
이제 네. 서비스 운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실제로 웹사이트 및 앱인 텀블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운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 지원도 상담도 포함돼 있고
아하.
여기에 뭔가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일이라든지 여기서 뭐 이슈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일입니다.
네.
근저님은 텀블벅이 초기 스타트업이었던 시절에 여섯 번째 멤버로 합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이직.
네. 네. 그래서 고이직이신 예. 거죠. 텀블벅의 이 성장을 오롯이 함께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도 궁금해요.
아, 네. 제가 직원 넘버로는 여섯 번째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조인했을 때 여섯 명 정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홍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제 콩냥콩냥 하면서 막 만들어 나가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국내에서 독립출판 생태계가 막 이렇게 생겨나고 있을 때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래픽 디자인 씬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을 통해서 텀블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딱 잘 맞아가지고 조인을 하게 됐고요. 조인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프로젝트가 지금 사실 시기랑 잘 맞는데 연말 결산하는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진행을 했어요. 사실 처음 온 사람이 연말 결산부터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맡아서 만들면서 그 1년 동안 텀블벅이 무슨 일 있었는지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디자인해서 내보내는 과정도 습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적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연말 결산 같은 그 텀블벅 플랫폼이나 그 프로젝트들을 홍보하는 일도 하고 좀 일손이 딸릴 때는 뭐 제품 디자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운영 니즈가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텀블벅이 워낙 이제 이용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에 좀 인력을 더 뽑고 그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운영 리드로 더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텀블벅의 창업자이신 염재승 대표님께서 그 한예종 영화과 출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창작자들이 주로 초기 멤버셨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초기에 계셨었어요?
네, 확실히 그 창업자 자체가 영화과를 다니면서 텀블벅을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본인이 진짜 영화를 만드는 동료들도 많고 자기도 언젠가 만들 텐데 자금 조달하기가 너무 어렵다. 요거에서 착안해서 시작을 한 거라 가지고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영화 분야 아니면 뭐 디자인 분야,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모였었고 그 다음에 근데 그거에 이제 텀블벅의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어쨌든 기술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니까 이제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약간 이런 창작 생태계에서 올라온 사람 반 그리고 기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텀블벅에 오게 된 사람 반 이런 식으로 계속 팀이 커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도 창작 활동 하다가 텀블벅 오신 분들도 있고
아, 그래요.
또 텀블벅 하다가 창작 활동이 너무 급해져서 나가는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활발하게 활동이 네, 오가고 있습니다.
고객이다가 조인하신 분도 있고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근데 아마 괜저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괜스레 저렇게라는 블로그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괜저님으로
네, 맞아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이거 사용하신 지?
겐저라는 활동명을 네. 사용한 지는 지금 한 18년, 19년 정도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쓰던 이름이니까요. 학창시절 때부터 썼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출판 업계 그계에서 조금 활동을 하다가 텀블벅에 오게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겐저라고 부르고 나가서도 겐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러고 네. 있는 중입니다.
아, 너무 탐나는 저는 이름인 것 같아요. 괜자가 너무 눈에 띄잖아요.
네.
저도 그런 이름 하나 짓고 싶은데 아직도 못 찾겠어요.
이현괜 어때?
죄송해요. 너무 따라하면 직관적으로 따라하면
네. 허락할 수 없습니다.
괜 저기
괜현
네.
아 죄송해요.
괜이 현이?
네.
전 딴 얘기긴 한데 오면서 기자님들 네. 이름 성함 보면서 네. 홍상지 기자님 이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오, 맞아요.
네, 그냥 홍상지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지적이고 오. 약간 너무 멋있어 보인다 이런 네네. 생각을 1층에서 했거든요.
그 저기 광화문 쪽에 경복궁 쪽에 홍상지 한복이라는 집이 있어서 저희가 오. 맨날 놀려요.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네네, 홍상지 맞아요. 한복. 네.
뭔가 좀 더 지적인 느낌. 홍상 있죠. 지식. 그쵸. 뭐 지식. 네.
약간 뭔가. 상의의 지식 이런 느낌.
상의의 지식.
네. 저 이렇게 브랜딩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계속 열심히 제 이름 계속 한 번씩 언급해야겠다. 네.
저도 좀 해주세요.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랩 잘할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텀블벅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텀블벅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행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창작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대중에게 보여주고 후원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데요. 국내외 여러 펀딩 사이트가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근저님 다른 사이트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텀블벅은 무엇이 차별점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름 얘기 나와서 텀블벅 이름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궁금해요, 텀블벅. 네,
텀블벅이 사실은 버그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쇳덩굴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상상도 네, 못했어요.
그렇죠, 쇳덩굴이 뭐 말똥굴이라는 데도 있고 한데. 네. 그래서 저희 초창기 때는 로고에도 쇳덩굴이 그림이 그려져서 정말 그 똥을 굴리고 있는
습관적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게 사실 원래 저희가 자금을 이렇게 모으는 십시일반 모아서 굴리는 과정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네. 지금도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그래가지고 설명할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쇳덩굴이.
네. 네. 국내에 지금 텀블벅이 제일 오래되긴 했지만 뭐 와디즈도 있고 해외에는 또 킥스타터도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새로운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데 그중에서 텀블벅의 차별점을 좀 생각해보자면 일단은 좀 개인 창작자들의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프로젝트를 열어서 도전할 수 있을까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분야로 봤을 때는 출판이라든지 영화, 음악, 뭐 미술, 게임 이런 콘텐츠 분야의 성공 사례가 특히 많다는 점. 그리고 대중적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좀 비주류 또는 소수 취향이나 좀 좁고 깊은 관심사를 다루는 그런 니치한 프로젝트들도 많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최근에는 좀 콘텐츠뿐 아니라 패션, 뭐 디자인 소품, 문구, 뭐 향수도 요새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약간 작은 제품을 기획하는 기획자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로 낮은 수수료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고
네. 그 낮은 거 맞죠? 업계에서도.
그렇죠. 업계에서 제일 낮고 이게 다른 데는 뭔가 홍보를 하거나 하면은 추가 비용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서비스 수수료, 일괄 수수료만 받고 있어요.
네. 제가 텀블벅이랑 관련해서 숫자 몇 개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1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1년에 창업해서 현재 11년 된 회사라서 네. 11을 하나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1600억. 점점 커지죠. 네. 2022년 현재 누적 후원액이 이 규모입니다.
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는 2만 3천 건. 이거는 2022년 현재 누적 성사된 프로젝트 와, 숫자입니다.
성공한 프로젝트?
성공한 프로젝트들. 네. 정말 굉장히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텀블벅의 미션이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새로운 시도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이런 미션으로 알고 있는데 텀블벅이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텀블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좀 가져왔는지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또 자평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아, 네. 저희가 거창한 이제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이제 미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좀 되새겨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처음에 텀블벅이 나오기 전의 배경은 일단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만들 때 사실은 필요한 게 기술이랑 돈이거든요. 근데 사실 기술은 이미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늘어났어요. 오늘 와서 놀란 게 여기도 사실 듣동라 녹음을 할 때 네. 기자님이 직접 이 DJ처럼 만드셔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DJ 효은
비밀이에요. 네. 비밀이에요. 여기 지금 한 저 세트 스태프들 한 5명 정도 아, 있다. 네네네.
그래서
얘기하시죠?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이 기술 발달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영화를 찍으려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되고 크류가 많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영상 찍는 건 굉장히 간편해졌잖아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또 그런 걸 주변에 알리기도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퍼즐이 그거를 하려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기술이 조금 인프라는 있는데 그거를 서비스로 엮어서 보여주는 데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장벽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시작할 수 있게 띄워주는 역할의 서비스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뭐 문학을 하려면 나는 뭐 신춘문예를 통과를 꼭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영화를 하려면 투자사나 배급사를 꼭 구해야 되고 이렇게 중간자를 거치지 않으면 뭘 못 만들던 시기에서 창작자들이 직접 텀블벅에 올리면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사람과 돈을 동시에 좀 얻을 수 있게끔 연결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첫 단추를 끼워주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11년간 좀 보자면 분야마다 그런 게 문화로 자리 잡는 속도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진짜 인디 음악이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이렇게 이미 인디로 활동하고 계신 분야들이 많아요. 순수 예술 분야들 이런 곳에서의 이제 좀 활발한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후에 독립 출판 붐이 일면서
맞아요.
이제 누구나 1인 출판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막 성장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2016년 이후에는 여성인권, 소수자인권 이런 거 다루는 인권 활동가들이 엄청 텀블벅을 또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예술적인 뭐 성취나 뭐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닌 활동도 텀블벅으로 벌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대 들어서는 이제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요. 되게 최근에 인디 게임으로 뭐 유수한 상을 받는 작품들이나 이런 것도 텀블벅에서 펀딩을 받는 경우가 많고.
네.
네. 그래서 또 뭐 웹툰이나 웹소설, 뭐 일러스트 이런 분야도 이제 1인으로 되게 많은 팬을 거느리면서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텀블벅을 많이 사용하시고 하면서 좀 창작자들 세대 교체가 좀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텀블벅을 사용하는 거랑 같이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도 텀블벅에서 펀딩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이 인디 게임도 사실은 예전에는 게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게임사가 아니면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면 소규모 팀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게임은 되게 기본적인 게임밖에 없었는데 그게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그리고 스팀이라는 이 그 배급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유튜브가 있듯이 스팀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게 생기면서 누구나 만드는 것도 쉬워지고 그리고 그거를 배급했을 때 그 게임이 경쟁력만 있다면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창구도 되게 넓어진 거죠. 그래서 좀 얼리 어답터들은 새로운 게임이 나올 거라면 나는 먼저 플레이하고 싶고 먼저 좀 지지해보고 싶고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여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텀블벅에 좀 모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그 매년 연말 결산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경향이 더 이제 보이는지 좀 궁금해서 2021년 연말 결산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주목할 만한 카테고리나 뭐 프로젝트.
네. 네. 저희가 2021 연말 결산 콘텐츠를 아직 못 내가지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네,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되게 아직 공식적으로는 2021년이 안 끝난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용은 그 준비를 해서 지금 제작 중이기 때문에.
아, 네네. 네.
작년을 돌아봤을 때 분야별로 성장한 걸 보면은 리빙 쪽이 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아, 리빙.
리빙 쪽 특히. 패션 잡화 아니면 문구 아니면 향수 이런 분야에서 성장이 엄청 많았고요.
향수가 많더라고요.
엄청
신기한
많아요.
향수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패션이나 문구 같은 것도 워낙 한국이 이제 동대문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또 인쇄 인프라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부터 가능은 했는데 그 제작사들을 이어가지고 쉽게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 개인이 쉽게 패션 내가 이거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아니면 문구 캘린더 뭐 다이어리 같은 거 만들어보고 싶다 했을 때 되게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게 생겼고 향수도 마찬가지로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향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는 가이드도 되게 많아지고 그런 거를 같이 콜라보해서 지원해주는 제조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조를 누구랑 같이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출시할 수 있다. 이런 게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분야가 좀 확장된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키워드로 주제로 보자면은 제일 핫했던 게 네. 전통인 것 같아요.
전통?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전통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왜 예전에는 사실 전통 프로젝트라고 하면 진짜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 아니면은 막 고증을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였고 막 완전 전통 한복이나 뭐 유적 유물이나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전통에서 이제 힌트를 얻은 모티프를 따가지고 그런 거를 창작물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와. 예를 들어서 뭐 에어팟 케이스인데 거기에 고려 청자 무늬를 입혀가지고 만들었던 미미달 프로젝트 요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로 채택이 됐거든요.
대박 났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또 마고자를 응용해가지고 이제 실내에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실내용 외투를 만든 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전국의 한옥 사진을 15년간 찍어가지고 사진집을 내신 이동춘 작가님이라고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프로젝트가 그냥 전통적인 그런 모티프나 그런 사진이나 아니면 그런 게 적용된 물건 같은 거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그렇습니다. 네, 전통적인 멘트 감사합니다.
뭔가 막 BTS나 이런
그러니까
뭐 카이 이런 분들도 맞아요. 약간 한복처럼 입고 이런 트렌드가 확실히 있나 싶긴 하네요.
네, 실제로 텀블벅에서 한복 검색해 보시면은 진짜 약간 이게 한복 맞아 싶을 정도의 화려한 제품들도 있고 평소에 그냥 추리닝처럼 입어도 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다음 팀복을 저희도
한복으로
추천합니다.
흥미롭네요. 또 어떤 트렌드가?
추억여행 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레트로 유행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원래는 좀 획일화된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레트로가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내가 그때 들었던 음악 아니면 내가 뭐 고등학교 때 즐겨봤던 만화 이런 것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텀블벅에서도 뭐 디지몬이라든지 달빛천사라든지 뭐 이누야샤 지금 천등 중인 이누야샤라든지 이런
그거 펀딩 많이 됐더라고요.
엄청 많이 됐죠. 네. 그런 것들의 OST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한 뭐 기념 뭐 굿즈 아니면은 뭐 DVD가 재출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데 그 윗세대 그러니까 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전 국민이 공통된 대중문화를 좋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무한도전에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나는 좋아했던 게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직접 내가 찾아보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랑 뭘 나누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취향이 다변화되는 시대였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 텀블벅으로 다시 출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공식처럼 되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
네, 그런 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예전과 다른 위상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성우분들이세요.
네. 아, 맞아요.
네, 그런 거에 주인공을 맡으셨던 성우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목소리 그대로 딱 우리한테 꽂히게
그럼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성우분들이 OST를 다시 부르는 거, 다시 더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야, 우리 성우분들 나중에 한번 불러도 괜찮겠다.
너무
네.
좋죠.
네. 너무 좋죠. 네. 여기서 또 발제를 이렇게
또 나올 만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앞으로도
추억 소환할까요?
괜찮님은 또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추억들을 네. 이제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도 많이 네.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보던 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대중적인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늘 팀한테 우리 여기에 펀딩 제안해 보면 어때 하면 나 그거 뭔지 모르는데 이런 그렇구나. 반응이 많아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대중적인데 제가 늘 이거 진짜 펀딩하면 안 돼 싶었던 거는 그 예전 예능이었던 무한걸스를 다시 만들면 어떨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던 적이
너무
있어요.
좋아, 네. 너무 좋아.
무한걸스 네. 방영할 때 제가 너무 좋아했었는데 다들 이렇게 자기 추억을 찾아가지고 다시 떠나는 걸 보니까 너무 제 추억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면 좋겠다. 하지만 뭐 이제 좀 오늘 뉴스 보니까 셀럽5 예능이 넷플릭스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구나.
네,
무한걸스가 아니라도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괜현님께서는 어떤 추억이 있으실까요?
추억 어린 시절이라 저도 어릴 때 더 크기는 했는데 네. 제가 본 것도 좀 안 보신 것도 영혼기병 라젠카 이런 거 보셨어요?
아, 라젠카.
라젠카.
네. 신해철님께서 노래 맞아요. 부르셨잖아요.
네, 그 네. 노래로만 많이 유명한데 사실 애니메이션도 되게 재밌어요. 막 세기말 이런 감성이 그거 좀 다시 좀 만들어서 약간 용두삼이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이.
그렇구나.
네, 시작은 되게 고창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리메이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잘 들어봤고요.
네.
최근에 정말 서점가를 휩쓸고 있는
네.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 네. 작품도 텀블벅 펀딩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이것도 창작자분을 직접 만나보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이미혜 작가님?
네, 이미혜 작가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분이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고 책을 썼는데 잘 됐다.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퇴사를 했지만 책이 웹소설 그 플랫폼 같은 데 발표를 해봤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업을 막 하면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시고 그러다가 텀블벅에 올리기 위해서 재작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독자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분도 그때 이제 제목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서 지으셨지만 나중에 재출간 할 때 또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몇 번의 이런 터치를 통해서 점점 더 키워나가는 쪽으로 성공에까지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텀블벅이 좋은 게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독자들의 네. 반응을 또 미리 알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창작자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책을 쓸 때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기획 중에 에디션 제로라는 기획이 있었어요. 그게 달러구트 꿈백화점 같은 사례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소설을 쓰는 사람들, 이제는 사실 웹소설인지 일반 소설인지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거든요. 쓰는
맞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장르 소설 아닌 것도 구분이 무의미한데 그런 걸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뭔가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고를 모두 완성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내놓는 게 아니라 원고가 미완성 원고인 상태로 프로젝트를 올려서 진행해보자 이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프로젝트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전자책으로 출판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달러구트 꿈백화점이 굉장히 많은 작가들한테 되게 큰 용기를 준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만한 매우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들의 공통점 뭐라고 좀 보세요? 딱 올라오면 아 네. 이거 좀 되겠는데? 이런 느낌 좀 받으시는지. 네. 네.
사실은 항상 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를 보면서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게 된다고? 이런 경우도
네네네.
있어요. 근데 그 잘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많이들 아시는 프로젝트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현 감독님의 다큐라든지 이런 거는 이 펀딩이 왜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너무 분명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정말로 이 작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분명할 때. 왜냐하면 사실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얼마든지 혼자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관심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선불벅에 내놓았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은 한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사실 성격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같기도 하고 그냥 기부 같기도 하고 투자 같기도 하고 이런 게 크라우드 펀딩이다 보니까 내가 왜 이 펀딩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why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늘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림킴의 프로젝트도 림킴이라는 아티스트를 봐온 사람이라면 이렇게 변신해서 새로운 앨범을 왜 내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가 굉장히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OST 프로젝트 이런 것도 사람들이 충분히 모이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되겠구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만큼 더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창작자들이랑 컨설팅을 하거나 할 때 너무 무리하게 사비를 써서 목표 금액을 낮추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표 금액이 그 장혜영 감독님의 다큐멘터리도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그 펀딩 기간 동안에 무단한 홍보와 그때 이제 정말 소통과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마감 직전에 딱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딱 5천만 원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충분히 높은 목표 금액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 이거는 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더 주변에 알리고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당위와 목표에 대한 그게 분명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도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그 프로젝트는 일단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맞아요. 많이 보여주는 케이스고 근데 백세희 작가님도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작가님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내가 내원했던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댓글로 독자들이 달리면서 이거 책으로 엮어보면 재밌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네네. 펀딩화한 거예요. 그리고 펀딩도 처음에 펀딩이 물론 잘 되기는 했지만 막 엄청난 큰 성공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한번 하고 그거를 또 처음에는 진짜 작가님이 직접 편집이랑 디자인까지 하셔서 독립출판으로 했다가 그걸 나중에 정식 출판사랑 같이 또 펀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서점가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한 번 하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조금 발전시킨 프로젝트들이 또 잘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 버전업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네.
또 있을까요? 공통점?
뭐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 프로젝트에도 좀 세계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고 뚜꿈백화점이 되게 왜 세계관이 중요한지에 대한 예시로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세계관이라고 해서 되게 거창하게 막 진짜 막 에스파의 광야 같은 세계관인 게 아니고
네네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세계, 내가 정말 작업하는 그 주변의 환경이 뭐고 거기서 나는 어떤 등장인물이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독자님 당신은 누구다 이런 게 분명한 프로젝트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텀블벅에서 진행이 잘 되는 향수 프로젝트들도 사실은 향수라는 게 어떻게 그냥 글만 보고 이거다라고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향수 창작자들의 스토리텔링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맞아요.
네, 향수 창작자들이
시인들 같더라고요.
맞아요. 정말로 무슨 오페라에서 얘기를 하듯이
네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고요. 어떤 막 마법과 어떤 신비가 살아있는 곳이고 여기서는 뭐 유니콘도 있고 마법도 있고 범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스토리텔링으로 긴박하게 흥미진진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은 뭐 어떤 꽃 어떤 재료에 대한 히스토리를 쫙 읊어주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재료들이고 나는 이걸 왜 쓰기로 했는지 이런 얘기를 정말 상세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후원을 하는 게 내가 뭔가 상품을 사겠다는 것보다도 이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한다는 느낌으로 펀딩을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거를 맡아봤을 때 그 향기가 정말 그 스토리텔링이랑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죠.
와, 그게 완성이 되는군요. 배달이 배송이 왔을 때.
그렇죠.
세계관이. 네.
그 맞아요. 스토리를 사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흥미롭다.
네. 네.
갑자기 이제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이 막 그 눈빛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토리텔링과 세계관,
네. 네,
버전업 뭐 이런 네. 키워드들이 떠오르네요.
아, 네.
반대로 혹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서 실패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잖아요. 가슴이 아프지만 그쵸. 어떤 콘텐츠가 실패하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사실 텀블벅에서 프로젝트의 성공률 자체를 막 인위적으로 높이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 프로젝트에 한 30%, 35% 정도가 펀딩이 무산되거든요.
많이 무산이 그쵸. 되네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성공 사례들 위주로 알고 있지만 네네. 실제로 무산도 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프로젝트의 실패가 꼭 그 콘텐츠나 제품의 실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펀딩이 무산됐지만 나중에 펀딩 다시 했을 때 엄청 잘 된 케이스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이게 사실 뭐 첫 번째로는 물론 그 콘텐츠를 프로젝트에 충분히 잘 소개하지 못해서 그런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 흔한 실패의 원인은 홍보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미리 못 세웠기 때문인 게 더 커요. 이제 왜냐면 아무리 매력적인 콘텐츠가 있더라도 그거를 충분한 기간 동안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이게 펀딩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사실 창작자가 미리 해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창작자분들이 이런 홍보가 처음이다 보니까 펀딩 준비하면서는 정말 그 제품에만 올인을 해요. 아니면 그 콘텐츠에만. 완벽하게 만드는 데만 생각을 하지 이걸 어떻게 알릴까에 대한 고민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까지 사실 가기가 여력이 맞아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작 홍보는 펀딩 시작하고 나서 그래프가 안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부터 네. 막 부랴부랴 홍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저희도 막 창작자 가이드 같은 걸 만들어갖고 홍보를 막 언제부터는 좀 하셔라. 뭐 분야별로 홍보 방법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콘텐츠로 올려놓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홍보 시간이 부족할 때가 제일 아쉬워요. 저희 텀블벅에서도 저희 SNS나 이런 걸로 프로젝트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내일 마감이네? 이럴 때. 그, 지금 발견해서 막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프로젝트가 거의 마감됐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수량이 너무 한정돼 있어가지고 더 홍보를 할 수 없을 때라든지, 이럴 때 되게 안타깝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내가 목표 금액이 뭐,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얼마씩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꼭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랑 여력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아, 홍보를 잘했던 케이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채널로 홍보를 했을 때 제일 유입이 많은지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아, 네. 사실 프로젝트 성격마다 좀 다른데요. 텀블벅은 이런 IT 기업 중에서는 트위터 홍보를 되게 열심히 하는 회사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한테 유입되는 홍보 그 SNS 채널 중에서는 트위터가 가장 강력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트위터라는 그 매체 특성이랑 연관이 있는데 트위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이나 이런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곳이 아니고 정말 내 관심사를 통해서만 연결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천혜향 향수가 있어요. 그럼 천혜향 향수를 평소에 좋아했는데 그 얘기를 남들한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은 카톡에서 하거나 인스타에서 하는 것보다 트위터에서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쪽 맥락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면 내가 꾸민 이 타임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다라는 그런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트위터를 기반으로 홍보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트위터로 홍보를 할 때 요즘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프로젝트 홍보하고 인증해 주시면은
네.
이벤트로 선물 같은 거 드리겠다 이런 걸 하면은 그 리트윗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나도 이거 후원하고 싶다 아니면 나도 이거 후원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나가게끔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로 듣동나도 트위터가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죄송해요. 갑자기 홍보해가지고.
팔로우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공지사항만 잠깐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듣동나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시다고 하면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저희 콘텐츠 제작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주가 플로 듣불류 마지막 콘텐츠가 올라가는 주랍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올라가니까요. 네. 지난 거 안 들으셨으면 같이 좀 들어주시고 저도 다른 기자들 준비한 인물들 얘기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서 한번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듣동나의 진행자 김효은, 이현 기자 그리고 텀블벅의 김괜저 커뮤니케이션 유닛 리더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동나가 한 3년 전에 텀블벅 펀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걸 했었냐면은 3주년 특별 4부작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펀딩을 한 거죠. 특별히 뭐 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가지고 펀딩을 한 건데 어떻게 하면 돈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팔리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저희의 화두거든요.
맞아요.
네. 네. 답을 좀 주시죠.
아, 정말 답을 드릴 수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네. 최대한의 고민은 같이 해보아드리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사실은 듣동라가 펀딩을 두 번 진행하시면서도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지를 물론 직접 말씀을 나눈 적도 있지만 말씀을 안 나눠도 너무 알 것 같은 부분들이 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장하면 하는 대로 계속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늘 고민을 많이 갖고 저희한테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근데 요즘에는 이미 알고 잘 해주고 계시지만 정보의 가치만으로 콘텐츠의 가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뭔가 정말 소식지처럼 정보 자체만 갖고 콘텐츠를 이제 판매한다면 그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콘텐츠에 사람들이 개인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그 콘텐츠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 먼 여정까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펀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4년 뒤에 펀딩을 하면 4년 전에 계시던 분들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내가 쉽게 콘텐츠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도 많지만 이 콘텐츠에 내가 돈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갑자기 떨어진 콘텐츠에 돈을 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그 구독자들이랑 관계 설정을 많이 해온 그런 콘텐츠들이 조금 그런 유료화나 콘텐츠 수익화에 좀 성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빌드업을 이제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좀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세계관의 중요성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렇게 와서 얘기는 처음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뭐 기자님들에 대한 TMI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라젠카 좋아하는 거라든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막 예전 방송에 막 저런 얘기도 하셨지 이런 걸 기억하고 그러면 아, 이 두 분은 약간 티키타카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어려운 주제를 다루거나 할 때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편안함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처음 텀블벅 프로젝트를 하면서 후원자들을 처음 만나는 분들 중에도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제가 기억나는 곳은 작년에 공예 분야에서 펀딩 진행하신 월인공방이라는 공방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대동은전 놀이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 창작자분이 익선동에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으면서 계속 공방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쫙 해주는데 마치 진짜 무슨 변사가 옛날 얘기를 막 해주는 것처럼 정말 막 챕터가 있는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거기 익선동에서 작업을 버티면서 이어가다가 영국의 한 골동품점에서 19세기 조선 은전이 있다 네, 이런 연락을 받고
네.
그 제품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대동 은전이라는 고종 시대의 은전에 대해서 또 막 알게 되고
네.
그러면 이거를 놀이개로 만들어서 뭐 새해에 뭐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작품을 또 만들게 된 과정, 디자인한 과정. 그리고 그 놀이개에 또 달려 있는 막 그 수리 있잖아요. 그게 삼작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색깔에 담긴 의미는 또 막 뭐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 색깔표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런 색깔은 이걸 의미하고 이런 색깔은 이걸 의미하고 그리고 이걸 나중에 출시했을 때 그 영국이나 뭐 그 유럽에도 다시 이 제품을 알릴 수 있게끔 막 영어로 된 막 한지에 프린트한 막 이런 설명서를 또 막 첨부를 하시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었던 그 공방주로 돌아와가지고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은전을 만들었는지 이런 걸 쫙 말씀을 해주시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쫙 읽고 있으면 저는 거기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도 이미 가본 것 같고 이분이 작업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만드신 제품을 받았을 때 가치가 훨씬 큰 거죠. 이게 이런 과정과 이런 생각과 고민 끝에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이미 만나서 친구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는 프로젝트들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 만드는 사람들이랑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때랑 비슷한 그런 감정적인 유대가 콘텐츠 제작자들이랑 그 독자 사이에는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네요. 그 유대감 같은 것들을 네. 잘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저희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유대감이 없으면은 사실 계속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콘텐츠 얘기하니까 네. 사실 텀블벅도 자체 콘텐츠를 또 만들고 계시잖아요. 뉴스레터를 봤는데 텀블벅 0% 레터죠. 저도 네.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처음에는 프로모션 레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어보니까 그 자체로도 되게 재밌는 레터더라고요. 뭐 콘텐츠 창작자들 이야기나 아니면 창작자에게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좋은 글들이 많이 담겨 있던데 0% 레터를 시작하신 이유가 궁금했어요.
아, 네.
직접 이제 리더 리딩 하고
쓰시는 건가요,
거죠?
근저님?
그렇죠. 제가 네. 다른 에디터 두 분이랑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0% 레터는 좀 이렇게 텀블벅 앱에서 둘러보는 거 이상으로 여기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아직 창작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에서 좀 더 친밀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좀 나도 프로젝트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런 분야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새로 관심이 생기고 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저는 사실 저희 텀블벅 들어갔을 때 저희 거 보러 갔다가 타고 다른 거 후원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레터 보면서도 왠지 뭐 좀 뭘 하나 사고 싶다. 프로젝트 네. 투자하고 싶다. 네. 할 때 되게 뽐뿌가 잘 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네. 저희가 창작자들한테 많이 말씀드리지만 창작자들이 좀 이거 그냥 홍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프로젝트 후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창작자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프로젝트 스토리만 봐서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팀에서도 엄청 후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후원한 거를 인증하는 방이 또 있거든요. 채팅방이. 아. 거기에 진짜 하루에도 몇 개씩.
팀원들끼리.
네. 와. 내가 후원했다. 네. 막 이러고, 막, 이 프로젝트 오늘 홍보 나갈 겁니다. 이러니까, 나도 후원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그 후원을 해보고 그 창작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내주면서 어떻게 신경을 썼는지 저는 듣똥라 패키지도 받고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아, 맞아요. 후원하셨어요?
네, 그럼요.
진짜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감사해요.
그 컵으로 물을 마시고 왔습니다.
와, 진짜요?
네. 근데 그게 네. 창작자끼리는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포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안에 제품 가짓수가 몇 개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했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창작자들이 되게 슈퍼 후원자기도 해요.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너무 감사해요. 몰랐어요.
네. 와. 물론이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창작자 겐저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은 어쨌든 텀블벅 고위직으로 나오셔서 아이고. 텀블벅 이야기 이렇게 싹 풀어주셨는데 사실은 블로그 괜스레 저렇게를 운영한 창작자이기도 하시고 또 연애와 술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하셨어요. 최근에는 또 주말에 인테리어 일을 하신다고 또 들려오던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사시나 궁금하더라고요. 근저님한테 일이 뭘까 궁금했어요.
아,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까 네. 되게 사기꾼 같긴 하거든요. 약간 사짜 같은 느낌이.
이름도 괜스레 저렇게야.
네,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웃긴다. 네.
사실은 뭐 텀블벅이 지금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건 텀블벅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딴 걸 할 수 있으면은 재밌는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게 꿈이어가지고 네. 저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가르치는 게 뭐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볼 수 있었던 사람 중에 선생님은 모든 과목을 다 하는 사람이었던
다양한
거예요,
걸
나한테는.
하는구나. 네. 국어도 하고.
그렇죠. 그게 좋아서. 그래서 오직 그 이유로 선생님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텀블벅 자체가 워낙 이렇게 다양한 창작자들을 계속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나도 뭐 하고 싶다 이런 자극을 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텀블벅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직업을 전환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자기 거를 시작하신 분들도 네. 많고 이러니까 근데 이런 게 사실 뭐 텀블벅에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진짜 직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직업을 평생 갖고 간다 이게 점차 해체되고 있고 근데 그런 걸 텀블벅에 있으면서 더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좀 앞으로 하나의 일만 할 게 아니라고 하면 좀 일찍부터 여러 가지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완벽주의를 좀 이기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뭐 은퇴를 하거나 뭐 하고 나서 정말 제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때 될 때, 기회 될 때 조금씩 조금씩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책도 사실은 썼는데 그 책도 퇴근길에 지메일 앱으로 쓴 거거든요.
오, 네. 그러셨구나.
뭐 왜냐하면 이게 사실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제가 못 쓰겠는 거예요. 퇴근하고 앉으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정말 친한 친구하고 약속을 해서 약속이라기보다 일방적인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매일 너한테 메일로 원고를 보내주겠다. 좀 읽어주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 메일 작성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글은 안 써지는데 메일은 쓸 수 있겠는 거예요. 어찌됐건 메일은 열면 써서 보내야 되는 업무로 인이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지메일로 폰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글도 잘 쓰세요. 네, 말씀도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잘하시잖아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견전님 뵀을 때는 당시에 개인적으로 이제 프리랜서 창작가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계시고 또 이분들의 지속 가능한 창작을 정책적으로나 어떤 뭐 사회 문화적으로나 지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었잖아요. 그 텀블벅의 미션과도 사실 이어지는 거라서 여전히 관심을 두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견전님도 창작자인데 창작자분들 만나면서 이 프리랜서 창작가들한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몇 년 전에 프리랜서라는 주제에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뜻이 맞는 지인들이랑 같이 프리랜서들을 모아서 모임도 열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도 같이 생각해보고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1년 조금 넘게 네. 운영을 했다가 지금은 그거는 접혔지만 네. 계속 그 주제에 대한 거는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프리랜서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걸로도 텀블벅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많은 독립 창작자들을 설명하는 데는 되게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없이도 자기의 일을 하면서 이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그냥 이들은 문서상으로는 1인 사업자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인 사업자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창작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부를 말이 없다는 거. 이게 되게 큰 맹점이라고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독립 창작자들을 좀 호명을 좀 제대로 해주고 또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좀 교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왜냐면 지금 분야별로 너무 이제 단절돼 있으니까
흩어져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전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는. 네. 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일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쉽거든요. 그냥 그거를 어떻게든 효율화를 해가지고 하나씩 쳐내면 되니까. 근데 클라이언트 일도 좀 했다가 뭐 알바도 좀 했다가 내 일은 내 일대로 제일 메인이긴 하지만 아직 수익은 안 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프리랜서들이 되게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세금 때문에 그 해촉증명서 떼러 다니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 창작 활동을 하면서 해야 되는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내가 사업자로 한 거고 어떤 게 어디에 고용돼서 한 거고 어떤 게 내가 계약으로 한 거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되게 서류로 관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텀블벅 창작자시기도 한 그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그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발의를 작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촉 증명서를 떼야만 소득이 끝났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을 좀 타파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아직은 프리랜서만 해도 너무 새롭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경제나 사회적으로 이미 막 기그 이코노미나 뭐 아니면은 정말 엔잡러나 이런 것들이 이미 사람들의 삶인데 되게 지금 핫한 트렌드처럼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식이나 이런 게 제도가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텀블벅의 미래는 또 어떨지 궁금한데 작년 12월에 텀블벅 창업자인 염재승 대표가 퇴임하시고 모회사인 김동환 백패커 대표가 텀블벅 대표까지 겸임을 하게 되셨잖아요. 뭐 듣동로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온라인 핸드메이드 마켓인 아이디어스의 창업자시고 텀블벅이 2020년 6월에 백패커에 인수가 되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대표님이 바뀐 만큼 텀블벅도 좀 어떻게 뻗어나가게 될지 여러 고민도 좀 하셨을 것 같고 방향 설정도 좀 새로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2022년에는 텀블벅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재작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디어스의 모회사인 백패커에 인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교류를 좀 늘려오다가 작년 말에 리더십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수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그 CEO 겸임으로 체제로 가기로 한 것도 그렇고 다 사실은 두 서비스가 그 크리에이터 경제 안에서 작가, 독립 작가를 지원한다는 미션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창업자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대표가 오는 거니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작자를 위한 도구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되게 매진을 했는데 창작자들이 후원자들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파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이디어로는 있지만 좀 실행에 옮기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그 아이디어스라는 서비스의 노하우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에 더 많은 후원자들을 모아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아마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앱 출시를 한 거나 뭐 이런 부분도 비슷하고 더 많은 후원자들이 자기한테 딱 맞는 프로젝트를 자기 취향에 맞는 프로젝트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그걸 개인화해서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맞아요. 네.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분야들이 되게 상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도 텀블벅 얘기를 할 때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얘기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늘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관심 있을 만한 거를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후원했던 프로젝트랑 유사한 프로젝트를 보여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이나 뭐 카카오 플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때 알려줄 수 있을지 왜냐하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시기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얼리버드 선물은 빨리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있죠. 네 그리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후원자들을 빨리 모을수록 더 나중에까지 잘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기에 프로젝트를 적당한 사람들한테 잘 알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유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괜저님 네. 어떠셨나요? 인터뷰.
너무 재밌고 떨렸는데 잘 되나 모르겠어요.
네. 전혀 안 떠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그래서 듣동라를 워낙 이제 물론 그때도 듣동라였지만 지금 훨씬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알던 듣동라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희의 성장에 또 네. 많은 기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후원도 해주시고 네. 또.
알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게요.
네, 앞으로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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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텀블벅의 김괜적 커뮤니케이션 유닛 리더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향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또 돌아오죠?
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